제가 디모데 전후서 강해를 이제 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또 갑자기 유다서 강해를 하고 또 메가더 목사님의 예배 강해를 23번인가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일단은 시작을 해야 그래야 이제 발동이 걸려서 계속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일단은 디모데 전서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디모데 전후서 또 그 다음에 디도서 강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많은 책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는 그런 그 강해 설교를 지금까지 했고 또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서 관통해 볼 수 있는 맥잡기 시리즈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맥잡기로 한 250회 성경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그런 그 책들을 다 지금까지 강해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전후서 이제 강해를 하고 시간이 되면 또 디도서도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 서신은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어요. 목회 서신. 자,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 후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사랑 침례 교회를 모였잖아요. 교회가 뭐고 또 목사, 집사 등 교회의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역 교회를 이끌고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완결판이다. 종결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디모데 전서 개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 맨 앞에 이제 가서 보시면 그 앞에 이렇게 요약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이고 기록 시기는 주후 65년경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역하는 사람들 안에는 목사도 있고 여러 성도님들도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지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이런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영어 이름을 나중에 좀 지으시려고 하면 티모티, 팀, 짧게는 팀이에요. 애칭으로는 팀이고 긴 이름으로는 티모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울하고 디모데의 이런 그 아버지 아들로서의 이런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는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뒤에 있는 그 성경 지도에 가서 보시면 신약시대 땅들 뭐 이렇게 해서 가서 보시면 뒤에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데가 지금의 터키 지방이 있는데 그 근처 어디에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더베나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어디 출신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두 도시 중 하나 출신일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3장 15절 가서 보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교육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런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행 끝나고 난 뒤 몇 년 뒤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제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좋은 청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청년이다, 이렇게 그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 이 청년을 데리고 내가 선교여행을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이제 할례를 베푼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디모데는 복음 사역에 전념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바울을 섬기며 중요한 일을 감당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쫓아다니면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 그거를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야, 이거 복음 전하는 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고 이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쇠해지지 않고 믿음이 강해져서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그래서 제가 챗GPT에 가서 바울하고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것저것 쭉 계산하더니 20살에서 25살 정도 차이가 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육신적으로도 아버지와 아들 정도 되는 이런 관계고, 영적인 관계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디모데 전서 2장에 있는 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또 형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형제. 그래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동역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평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이 디모데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근데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 목사로 이제 섬겨야 됐기 때문에 끝까지 가진 못했지만 어찌됐든 영적으로는 아마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가 있겠어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이 정도로 아주 가깝고, 또 사도 바울의 이런 모든 그 신학과 교리, 가르침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곳저곳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고,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교회의 목사로서 실제로 목회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역할이 많이 다르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젊은 목회자가 겪고 있는 그런 그 모든 문제들 이런 거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회자에게 교회가 뭐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자상하게 이제 기록을 해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남긴 게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 특별히 가서 보면 내 교리와 생활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처신했는가를 한번 봐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버지나 아니면 교사가 말로만 그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직접 내 교리, 내 생활 방식, 내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산 경험이고 시청과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는 이제 하면서 자상하게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줬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두 직분, 하나는 목사, 하나는 집사,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고 어떻게 그들과 교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목사들을 위한 모델 편지로서 이것을 기록하여 그들이 무엇을 가르칠지 또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지, 목사는 감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려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이 목사입니다.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으로 다른 성도들을 인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들어있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그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기초를 두고 교회를 이끌고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교회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3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핵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거기입니다.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가서 디모데하고 좀 만나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해서 너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을 했다. 그런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어우, 너무나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게 사랑 침례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랑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교제하고 나누는 모든 일들이 여기 기록이 된 것처럼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진리.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먼저 개요를 1, 2, 3자, 4, 4, 5장이 있으니까 개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교회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건전한 교리, 복음, 믿음을 수호하는 거, 이런 걸 전해야 된다. 1장은 그 내용이고 2장에서 3장에는 교회의 구성원들,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구성이 돼야 되냐, 남자들은 기도해야 되고 여자들은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들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 집사들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경건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2장 3장이 얘기하고 4장은 교회의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선한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본인도 스스로 성장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4장이 보여주고 있고 5장, 6장은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연로한 성도들, 연로한 과부들, 젊은 과부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 또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에게는 교회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고 부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5장하고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전체적인 그 요약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책이 교회에 대한 건데 일단 교회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이 목회서신을 강의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그런 그 순서가 될 것 같아요. 목회서신이다, 이 얘기는 목회는 영어로 패스터링을 한다. 목사는 패스터, 꼴을 먹이는 거고 거기다 ing를 붙이면 pastoring, 그게 목회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서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게 그게 목회입니다. 교회 성도들 돌보는 게. 따라서 본격적인 디모데 전후서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교회 이걸 좀 우리가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디모데전서 1장 뭐 이렇게 나눠서 쭉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는 여러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섯 절이 무슨 내용이다 하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그래서 예배당을 이렇게 떠날 때 성도들이 아 오늘 그 다섯 절을 강해를 들었더니 그 충분히 그 말이 뭔지 내가 다 이해했어 이렇게 하고 떠나면 그날 강해 설교를 잘한 거예요. 강해 설교를 성경 구절만 나열하면 그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만 나누면 그거 강해 설교 아니에요. 그 다섯 절이고 뭐 일곱 절이고 본인이 이렇게 선택한 그것도 앞뒤 문맥에 따르고 요 주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주제가 그 주제별로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몇 구절을 정해서 이 구절이 뭐라고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게 그게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아마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다 합치면은 아마 1년치는 아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그 안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배도 23번을 했으니까 그 이상을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나 귀한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제가 디모데 전후서는 나이가 좀 들어서 목회도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루선 해야 되겠다고 맨 뒤로 빼놨는데 이제 뭐 나이도 웬만큼 들고 목회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된 상태니까 이제는 좀 해도 괜찮지 않겠나. 여러분 한 25살 뭐 간신히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디모데 전후서 강의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목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기나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오늘부터 디모데 전후서를 제가 강의하겠다 이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 뭐 경험도 여러 가지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인생의 경험 또 짧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이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그런 그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참 가장 큰 어려움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66년 정도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게 교회입니다. 교회. 야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이게. 아 이거 읽어보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 여러분 드셔서 결국 우리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잖아. 이거 읽어보면 아 이게 뭐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이거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특별히 로마서 이후에 그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아 교회가 이게 해서 이게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어갖고 한 100개쯤 되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거고 저도 그래서 이 사랑침례교회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어려우냐.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정의를 내리고 그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그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그 순진한 이런 양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예. 자, 교회의 본질적 정의를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5장을 가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이고 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의 어떤 그 인격체 이걸 구성하려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머리 빼고 나머지 살과 뼈, 피 이런 모든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다. 또 성경 가서 보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어요. 아직 남편과 아내는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휴거받은 이후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돼요. 지금은 정혼만 한 상태예요. 정혼만 한 상태고 하나님 보실 때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인데 아직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우리의 주인,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내 주님으로, 내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하고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냐. 저 뒤에 와서 교회 방문하자마자 방문자 기록하고 뭐 회원 등록하고 이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원은 성경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거를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표현했고 우리나라 말로는 성도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여기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교회 그 멤버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멤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멤버가 될 수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멤버십 카드 작성해서 멤버가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물침례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가 된 이 사람들만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왜 이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목회 서신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논쟁의 배경은 뭐냐. 교회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어떤 논쟁이 두 가지 때문에 생깁니다. 우주적인 교회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전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울 포함해서 베드로 포함해서 스데반 해갖고 말틴 루터 뭐 요한 웨슬리 우리 포함해서 앞으로 믿게 될 여러 뭐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교회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유기체다. 그래서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다. 빌립보 교회, 무슨 교회, 교회가 나오면 교회는 그런 거라고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지역교회에 이런 거, 그거 불필요하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강가에서 예배 드리고, 다 그래도 나 이미 예수님의 교회인데 뭐가 필요한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대부분의 경우 좀 게으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이제 섬기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관심이 없고, 그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냥 뭐 설교나 듣고,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그 리버럴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데도 이유가 있어요. 기존의 교회가 너무 형편없이 비상식적으로 하니까,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안 간다 이 얘기죠. 안 간다. 안 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기존의 교회들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제 하니까 지긋지긋해서 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데는 안 간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는 반드시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여야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특정한 지역에서 인천에 여기 사랑침례교회면 서창동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된 것만 교회다. 저 앞에도 교회가 있고 여러 개 있는데 다 그렇게 예,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것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예, 근데 문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주장을 이제 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교회 회원이 아니면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은 교회의 멤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걸 주장하는 그런 그 강력한 침례 교파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침례 교파의 이름이 베프티스트 브라이드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교단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프티스트만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교단이나 그 교파를 부를 때 저 사람들은 베프티스트 브라이드야. 본인들도 우리는 베프티스트 브라이드야. 베프티스트만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야기하면 아, 그거 다 천주교에서 나온 거지. 캐톨릭이라는 말 다 거기서 나온 거지. 이렇게 하면서 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베프티스트 브라이드로 예수님의 이런 그 신부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든지 뭐 다른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든지 이거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 교회 와서 침례도 다시 받고 뭐 구원도 웬만하면 다시 받고 예,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면 휴고도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면 휴고도 못 받는다. 이렇게 또 강하게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베프티스트 브라이드가 있습니다. 베프티스트 브라이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베프티스트 서클 안에서 이러한 부류가 있어요. 또 이분들은 예수님 때 교회가 있었다고 또 주장을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학 신학에 이제 그 교회가 형성이 된 거 이런 걸 다 부인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지역교회는 로컬 처치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말 안 나오고 우주적인 교회, 그 얘기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건데 그런 말도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캐톨릭 철치란 말도 안 나옵니다. 사랑 침례교회란 말도 안 나와요. 교회 이런 말로. 그래서 그러한 말, 지역교회 이런 거는 우리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오는 그런 개념이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지역교회란 말도 안 나오고 우주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 개념이 없는 거냐? 이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개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그 다음에 우주적인 교회,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지역교회 개념, 그 다음에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명백하게. 자, 그러면 우주적인 교회의 성경적인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지역교회의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얘기하면 두 가지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취하고 이걸 버리고만 취하고 이렇게 하면 극단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주적인 교회의 성경적 증거 첫 번째, 성령 침례를 통해서 몸으로 들어온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유대인, 이방인, 종, 그 다음에 뭐 상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주는 물침례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그런 그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예,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존재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물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물침례하고 지금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주는 물침례가 같아요? 다르잖아요. 받는 사람도 다르고 주는 사람도 다르고 행하는 이런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그때 믿음을 고백하고 물침례 받은 사람도 성령 침례를 받은 거고 지금 2000년 지나서 여기 한국 땅에 서창동에서 사랑 침례교회에서 물침례 받는 사람도 믿음을 고백하고 무슨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20에서 21절 가서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영광이 교회 안에서 끝없이 있기를 원하니까 교회가 영원 무궁토록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신약성경이 기록이 될 때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있고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가 있고 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지금 존재합니까? 다 사라졌습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아, 그럼 이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미 그 교회들은 다 사라져서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려면 그러한 그 지역교회들로는 안 되잖아요. 지역교회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데 나오는 교회를 지역교회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지역교회의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그렇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그렇잖아요. 예, 또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뭐 등등에서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등 어느 지역에 있는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그 서신이 바로 거기 있던 지역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2절 가서 보면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갔다. 여러분 교회가 귀가 있어요? 우리 사랑침례교 어디 건물 한번 가서 귀가 어디 달려있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서 보니까 이건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귀 속으로 이 소식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건물이 어디 귀가 있어요. 사람이 귀가 있는 거지. 안디옥 교회 구성을 가서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어떤 대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런 분이 나오고 또 유대인식 이름을 가진 니게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출신의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그 교회에 있었고 이거 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이제 인종이나 국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모임에 모이면 안디옥 교회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유럽 출신이든지 소아시아 출신이든지 아프리카 출신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거죠. 바울은 누구에게 교육받았어요?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죠? 여기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떤 면에서 왕가의 자손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뭐나 다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에 지금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역교회에 대한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역교회는 함께 모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여러분 바울하고 지금 여러분 같이 모일 수 있어요? 마틴 루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의 일원인데 루터하고 지금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웨슬리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지역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일 수가 있는 것이 지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인터넷 무슨 교회를 한다, 실시간으로 교회를 한다,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난 설교를 들어요. 어떤 사람의 설교 책을 읽어요. 기독교 방송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지역교회에 속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역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거는 그 지역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기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모여야, 그래야 지역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침례도 베풀고, 지역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도 하고, 그렇죠, 지역교회 안에서 애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루터하고 뭐 요한 웨슬리하고 만찬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역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지역에서 만날 수 있어야 지역교회가 되는 거야. 그 지역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그게 집이 되든 뭐 아니면 어떤 건물이 되든 뭐 야외가 되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의 만찬을 베풀고 침례를 할 수 있고, 설교 말씀이 선포가 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거래야만 지역교회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지역교회라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가 돌아와서 선교사 보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파송을 받고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다 한 다음에 그들이 도착해서 교회를 함께 모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가서 우리가 교회 후원을 받고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뭐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루터한테 가서 보고할 거예요? 요한 웨슬리한테 가서 보고할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한테 가서 보고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지역에 자기를 파송해 준 그 교회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교회가 있는 거다. 또 서로 돕고 지원하고 또 같이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래서 지역교회가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15장 3절에도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는 이제 파송을 하면서 선교비를 지원해 줘야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서 선교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이렇게 선교비 지원할 수 있는데,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 뭐 루터가 돈 내줄 거예요? 이미 다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 있는데 루터가 뭐 하늘에서 돈을 내려주냔 말이야?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돕고 지원하는 그런 일, 이것도 특정한 지역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하고 만나면서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의 필요를 도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헌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그래서 지원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교회 출신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와서 본인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성경적인 모든 일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정말 합당하다, 여러분, 그래야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그분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 이런 걸 이렇게 발표하면, 아,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딱 맞는구나, 성경대로 맞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뭐 나를 선교해달라, 뭐 해달라 해서 선교헌금을 걷거나 이런 사례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후원금 모금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선교한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좋은 일이니까 줘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니까 주는 건 안 되고, 여러분, 이 돈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쓰이는, 그게 확인이 돼야 그래야 선교비도 주고 헌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암을 앓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있고 하면은 저희 교회가 집사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하거든요. 이런 일 하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다 헌금하시는 분 있어요? 헌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는데 하늘에다 갔다가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 없지요. 다 어디에 해야 돼요? 지역교회에.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그런 그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 양심에 맞는가, 이걸 보고, 그리고 1차적으로 본인이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 교회 같으면 그 교회가 미디어 선교에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성도의 책무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교회는 누가 있어요? 감독이 있는 거예요. 감독, 목사가 있는 겁니다. 이 양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큰 목자장 예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이렇게 양들 치고 그러면 개들이 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딴 데 가지 못하게,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딴 데 가지 못하게 양들이 딴 데 빠지고 철조망에 걸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러한 개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교회 목사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맞을 거예요. 물 있는데도 데려다 주고, 맛있는 풀 있는데도 데려다 주고, 늑대 나타나면 가서 싸워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에 그런 사람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도 있고, 또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집사들도 세우고 지역 인도자들도 세우고, 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다 교회 안에 이제 아픈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3에서 14절 교회 장로들 청해서 그래서 기도해라. 그 당시에 장로, 감독, 목사 다 같은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누가 아픈 분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를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지역교회 리더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내가 이런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거나 해서 이메일로 해서 전 세계에 제가 아프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는 교회에다 대고 아무리 해봐야 누가 기도해 주겠어?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부탁도 드리는 거예요. 뭐냐, 우리 교회 오셔서 그래도 회원이 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면 요 옆에 포토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은 찍어서 교회에 좀 올려놔야지. 이렇게 했는데 뭐 누가 무슨 상을 당하면서 뭐 하는데, 이게 누군지도 목사도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데 이분이 이게 참, 그런 거에 올라오면 제가 참 답답해요. 뭐 누굴 알아야 그래도 얼굴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 그냥 이름만 부르고 허공에다 기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래도 좀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회원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 좋은 포토존이 있으니까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서 어디에서 출석하는 누구다 정도는 알아야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러면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이거 해결하는 것도,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루터가 너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해서 분쟁 해결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리더들이 이걸 듣고, 그렇죠,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해서 세상 법정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그 형제 자매들의 문제면 세상 법정에 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그냥 개구리 울듯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여 삼창에다 해갖고 그냥 목청이 터지라고 그렇게 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냐. 한번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하는데 한번 가서 믿지 않는 분 한번 거기다가 데리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은 혼란이나 혼동의 창시자가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질서 있게, 그럼 그 일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왜 그래요? 여기 지역교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두면 질서 없이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침이 주어지는 거야. 하늘에 있거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잡힌 예,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 예, 결론을 내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또 실시간으로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모든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그 관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 이게 지역교회에 대한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건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예,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잘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대부분은 다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는 본질적인 속성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장로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든 앞으로 살 사람이든 다 우주적인 그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멤버입니다. 성령 침례로 한 몸에 연합이 되고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고 이 교회는 영원히 존속하는 교회예요. 심지어 천국에 가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영광이 교회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있어야 된다고 할 때 그 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런 교회예요. 이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렇죠? 이걸로만 구성된 교회. 그래서 바울도 이 교회에 속해 있고 베드로도 이 교회에 속해 있고 마르틴 루터도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요한 웨슬리도 속해 있고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존 맥아더 목사님도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장로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감리교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침례교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다 속해 있는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뭐냐? 특정한 지역에서 인천이면 인천, 인천에서 여기 남동구, 여기 서창동에 있는 이 지역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도 성경은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교회가 있는 거죠. 이거는 교단이나 건물과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원래 원칙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함께 모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여기 아시아에 있고 이런데 어떻게 같이 만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게 안 되니까 지역적으로 쪼개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등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럼 이럴 때 의미는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되고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통틀어서 그 이야기할 때는 전 우주적인 그런 모습의 교회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지침이 주어진 걸로 봐서는 어느 쪽이 더 가깝겠어요? 예, 이거는 지역교회가 가깝겠죠. 그렇죠? 지역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 쓴 건 영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는 예,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여기 디모데 전 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지침들은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에서 주어졌으니까 성경 기록으로 주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지만 동시에 지역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역교회의 머리이시고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지역교회의 머리는 목사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빨리 도망쳐서 나오셔야 돼요. 아, 어느 목사가 이 교회의 머리는 나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지역교회의 머리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저기 있는 어떤 지역교회 머리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역교회 머리도 우주적인 교회 머리도 예수입니다. 최종 결론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우주적인 교회도 있고 지역적인 교회도 이런 개념이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이 두 개념은 다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고, 근데 까딱 잘못해서 하나는 없고 하나만 강조한다, 이것만. 그럼 어떻게 돼요? 비성경적인 이러한 그 교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만 교회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만 교회다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만 교회다. 우리 교회 떠나면 휴고도 못 받고, 우리 교회 떠나면 구원 다 잃어버린 거라고.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우리 교회 떠나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게 다 가짜들이 하는 그런 일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믿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우주적인 교회든 지역교회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회원을 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와서 설교를 듣고 하는 건 다 자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이 안에서 설교 듣고 다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멤버는 구원받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든 지역교회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는 것은,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뭘 썼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쓴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목회자라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또 목회자가 있으면 양들이 있잖아요. 그 양들과 목회자의 관계, 또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끌고 나간 리더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가, 또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이런 모든 내용을 이 안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이끌고 바르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